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죠. 15장 12절부터 거의 몇절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한순간도 살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내일에 분명히 무언가 잘될 거다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런던에 있는 랍비 휴고 그린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그 랍비라는 사람이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전부 독일에서 수용소에 가둬놨죠.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쟁 후에 데르모르겐이 나오는 잡지에다가 투고를 한 내용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4년이었답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들이 그 아버지가 그 좁은 방에서 온기 그릇처럼 그 빚어진 그릇을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거기에 어디서 구했는지 뽀더를 구해가지고 그걸 거기다 녹여서 뽀더 기름으로 촛불처럼 불을 켜놓고 거기에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을 다 모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광경을 거기에 있는 그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이 비싼 뽀더를 녹여서 왜 태워버립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 촛불을 받아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먹지 아니하면은 3주 정도는 물을 안 먹으면 3주 정도는 산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물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뭐 3주 그러니까 여기에 3주라고 그랬던가요? 3주간이라고 그랬네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3주간을 살지만은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는 3일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촛불을 바라면서 한 초가 탈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수용소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고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절망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은 오늘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역경과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분명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이 뭐냐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과연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썩지 않는 영체로 살아난 거라고 합니다. 그 부활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다시 사는 부활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다시 사는 영체이면서도 육체와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을 지닌 영체는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채로 되고 공간이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볼수 없는데 부활하는 그 영체가 되었을 때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알수 있는 그러한 신기한 몸체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여기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는 다시 죽지 않는다. 다시 죽음이 없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활에는 부활과 소생이라는 것이 들어있답니다. 우리 부활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체로 부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살아났지만은 또 옛날 몸처럼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간, 공간 이런 건 초월하지 못하고 다시 죽는 그러한 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생이라고 한다. 소생은 어떠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무덤에서 붕대를 감고 나오는 것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러니까 3일 이상이 지나면은 몸체가 썩지요. 그런데 썩은 몸을 들고 걸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다른 걸 보면은요.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또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다시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체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시 죽는 그런 몸. 바로 이것이 소생이었다. 그런데 부활체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한 몸체. 그래서 그 몸체를 입은 것이 영생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하는 부활 속에서 영원한 부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 다른 말로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선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을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그러면 악한 자의 부활은 어떠냐? 그러면 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선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근데 선한 자는 어떤 삶을 사나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선한 자입니다. 그는 그 삶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것처럼 누굴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군병이 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부활.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에 보이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 보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바울에까지도 보여준 자가 바로 선한 자의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었다. 그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영광스러운 것,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사망이 다시 없고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갈하는 것이나 거기에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걸로 부활했다 온다면은 유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영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소련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요일 날에 다시 재림할 강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건 잘못 말씀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주님이 강림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데 지금 무슨 수요일이 필요하고 예루살렘이 필요하고 필요하느냐는 거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소련에서 예수님이 강림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언제예요? 뭐 토요일 날에 강림할 수도 있고 월요일 날에 강림할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 현재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건 하등 뭐 틀렸다 옳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한 그 부활체의 삶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부활은 어떠냐? 성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본받는 자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우리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부활은 정반대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된다. 심판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유황물 불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부활을 한 자는 영원한 영혼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기쁨의 생활이요. 감사의 생활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지만은 영멸하는 자들은 멸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자기가 그것을 멈추려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이제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육체와 영이 함께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다락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까? 그냥 들어가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죽겠구나 하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귀신인가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다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인데요. 근데 어땠어요? 그 뒤에 나타났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어요. 야, 깊은 데 던져라. 던졌어요. 두 배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가져보라.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걸 드셨다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인데 아니 집 안에를 어떻게 들어오신 분이 영인 줄 알았더니 아니 고기를 드시는 분이야. 그 몸체가 바로 부활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었다.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 그러나 영인가 했더니 바로 육신을 가진 그러한 몸이었다.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몸체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부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첫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부활이 오늘 지금 부활절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해서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고찰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첫 종교회의가 325년에 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국교로 정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러고 나서 그때의 부활절에 대해서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제가 부활절이고 그때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325년에 그때의 주제가 부활절이랍니다.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제 그걸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춘분 뒤 첫 보름달입니다. 첫 보름달이 뒤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자라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절을 한 번 지키는 날짜를 정한 날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있어요. 보름달. 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 오는데 보니까요. 보름달 같은데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나 그랬어요. 저거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아 이제 기울이 져서 그런가 보다. 나는 보름인지 뭔지 모르고요. 뭔지 모르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둥그런 보름달이 그냥 있어요. 하하,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되었구나. 구름이 가렸든지 뭐가 됐든지 그랬구나라고 이제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니케아 종교에서는 춘분입니다. 춘분 뒤에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부활주의를 따로 정하여 기념했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가 없다요. 있다도 없고 없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로 하느냐. 성경대로 한다면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하겠습니까? 예, 52번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부활을 기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형식적인 삶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만찬을 하는 것도 형식이 되어버렸다고요. 주님은 정말 잡히시기 전에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만찬을 했는데 우리는 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들어서 뚝 떼서 한번 먹고 뚝 떼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 집사란 양반이 뚝 떼가지고는 자기가 먹고, 옆에 있는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애가 있는데, 너 먹어볼래? 그래가지고 뚝 떼가지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떡을 떼는 것도 과연 이 떡을 왜 떼는가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걸 뗄 때 정말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부활절은 언제라고요? 부활주일은 1년 한 번은 것은 오늘이라고 하지만은 매주 우리 성경에는 있다 없다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대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하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생긴 건 언제 생겼냐? 오순절날에 생겼습니다. 오순절날은 유월절 후 50, 40, 일곱 주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은, 그러니까 그날은 또 주님의 날이 되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안식교에서 뭐 둘이 상담원께 나왔었대다요. 주님이 쉬셨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우리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안식 후 첫날에 이 떡을 뗐다라 했으니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은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사랑하사 무언가 살릴 수 있는 길을 해야 되는데 동물을 잡아서 들여보니까는 1년밖에는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제 동물 제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산예배. 그럼 제사가 예배지요.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일요일 날올 때는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정말 어떻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힘든 거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서 교회 와서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온다면은 모든 성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힘든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나는 도저히 내 기도가 약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기쁜 일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새벽 기도라도 나와가지고 다른 분과 함께 쉬어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의미가 없는 삶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부활한 후에는 주위에 져서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져서 대제사장한테 잡혀서 로마의 총독한테 잡혀서 죽었구나. 연약한 자는 죽는구나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서워서 떨었던 그러한 무의미한 내 생각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니까 와, 이거 달라져서 살리기만 했습니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들려서 공중에 올리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다시 올 때는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주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될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임금님이 잔치를 베스에 해놓고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씁니까?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논에 간다. 농촌에서 논에 간다. 나는 장사로 간다. 이렇게 해서 초청한 사람들이 다 자기 다른 데로 가버렸대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할 일이 바빠요. 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골프도 치러 가야 돼요. 오늘 친구도 만나야 돼요. 오늘 뭐또 해야 돼요. 라고 등등의 많은 이유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습니까요? 야, 가서 사거리에 가서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왔어요. 손이 가득했어요. 그 임금이 와서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니까 그를 잡아서 밖에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던지 그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강도요, 뭐 가늠자요, 뭐 관계없어요. 교회에 오고 와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나의 구주의 말씀, 구주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의인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은 자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든지 와서 예복을 입고 그 주인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랑을 만나게 되니까 신랑이 나를 영접해 주어서 나는 그와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다는 거지요. 부활과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부활, 여러분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줘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을 쳐준다라고 예배소서 1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십니다. 또는 때때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평한 원망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랬든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그랬다 온다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9장이든가요, 거기 보니까는 그 장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소망의 그 은혜 자리로 앉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을 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성화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예요? 의인이 된 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이 가는 곳은 어둠이 전부 다 빛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놓고 세상을 비치라고 그랬어요. 말 속에다 넣고 말. 이 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어둡게 하지 말고 말 위에 등경 위에다 놓고 세상을 비치라. 빛이 돼.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 참 놀라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은 자랑하되 그 다음에 내가 한 결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소고기국의 맛을 내고 멸치국을 맛을 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잘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죽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을 담대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고통이 있다면 항상 가지고 와서 정말 조리는 마음으로 정말 언제 일요일 날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무님인가요? 유무님인가? 나 모르겠네. 나요? 유요? 예, 문이 우리 자매님이 오늘 세례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우리 애는 아빠가 보시고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네, 거기 서 계시면 돼요. 제가 묻는 거 한 세 가지면 돼요. 세 가지면은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죄니까 우리 문희 자매의 죄도 내 죄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는 회개하라. 회개하는 건 뭘 회개해요?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것을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면 죄를 사해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영접하지 않았던 잘못된 것도 사해주시고 세상에 잘못된 것은 물론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해야만이 내가 합니다라고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여기에서 포함됩니다. 거기까지도 전부 다 용서해 주셔서 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대신에 이제는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는데 그 그릇에다가 뭘 주시겠어요? 공기? 네, 공기나 마찬가지로 숨을 주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아마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세례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문희 자매님이 이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오늘 많은 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여 함께 계셔서 주여 앞날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세요. 이따가 1시 예, 세례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60.